제6편 지구의 말기 역사 재림 전후 사건들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 역사의 그 말기 지구 역사의 이 말기에 나타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지구의 말기 역사라는 주제로 공부를 합니다. 그 전체 도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없으시겠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을 이제 66개의 사건을 발췌해가지고 차례대로 쭉 설명을 하는데 51번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1번. 일단 지난번에 배우셨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역사의 말기, 마지막 시대를 언제부터 보는가 하면 1800년을 전후로 해서 이 지구의 역사는 말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왜 1800년을 기준으로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씀하셨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또뭐 지진이 있고 뭐 이렇게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말세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세 징조가 시작되는 것이 1800년을 전후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도표에 보시면 1755년 최초로 뭐 최초라기보다는 전에는 결코 그런 적이 없었던 대지진이 1755년에 일어났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상당 기간 동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했고 그 다음에 1780년 암흑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대낮인데 갑자기 어두워진 사건 이것이 북미 지역에서 1780년에 있었고 1798년에 중세 종교 암흑 시대를 지배하던 교황권이 몰락을 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성경을 자유롭게 볼수 있게 되었고 영국 성서 공회가 1804년에 설립이 되고 1816년에는 미국 성서 공회가 만들어지면서 성경이 대량으로 생산돼 나왔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성경을 보게 되죠. 성경을 펼쳐 볼 때에 특히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수백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죠. 마침 1831년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다가 2300조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예언을 연구했고 그 마지막 연대 적용을 조금 잘 못했습니다. 실수를 했지만 일단 그것이 재림의 이 사상과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짜를 정해서 1844년 10월 22일로 정해서 전진을 해 가다가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므로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실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자세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나눠드린 테이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이 세계 역사는 그야말로 막바지를 향해서 선악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1848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사상과 유물론 사상이 합쳐진 공산당 선언이 1848년에 있었고 또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는 고도의 기술 강신술이 1848년에 시작되었고 아울러서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 진리가 성서적으로 확인되어서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안식일을 전파하기 시작한 해가 1848년,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1848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또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데 진화론이 나옵니다. 1859년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함으로써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론에 대립돼서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분별 없이 창조론은 싫고 너무 중세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질려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갖게 된 분위기, 그 여파로 성경의 창조론보다는 차라리 근거도 없고 하나의 가설이지만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참 비극적인 일이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화론은 아무런 증명도 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죠. 1859년에 그 일이 있었고, 1860년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참백성들, 남은 자손들이 탄생을 하고, 1865년에 멘델이 유전 법칙을 발견함으로 진화론이 정말 허망한 것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진화론이 계속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아주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29년에 교황권이 이제 부활해서 잃었던 바티칸을 되찾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이 세계 역사 무대에 등장을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황의 그 권세에 집중을 하고 그를 추앙하게 되는 새로운 역사가 다시 펼쳐집니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19세기 초에 20세기 초까지 걸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견이 되었고 남은 자손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반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년 이상 중세 종교 암흑시대가 계속되면서 안식일 진리에 대하여 그것이 완전히 이제 파묻혀버렸습니다. 안식일 진리가 물론 극소수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산속에 숨어서 혹은 개인적으로 안식일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안식일의 빛이 거의 꺼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세기에 들어서면서 왈덴스인들에 의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 속에 포함된 안식일이 이제 서서히 들추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출현한 제세례파 교인들 가운데에 실제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카톨릭 사제였다가 루터의 그 개혁신앙에 감동을 받아서, 깨우침을 받아서 이제 개신교로 온 클레이트라고 하는 신부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피셔 부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안식일을 들춰내고 증언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는데,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증언을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에 대하여 그토록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만약 일요일에 관하여도 그만큼 언급한 구절이 있으면 나는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겠다. 모세와 선지자들과 신약 성경은 십계명의 준수를 명령하고 있으므로 안식일도 포함해야 한다. 야고보나 바울에 의하여 율법이 언급되었을 때 그 율법은 안식일을 포함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믿음은 율법을 세우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도 세우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피셔라는 사람이. 이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529년 피셔 부부는 이단으로 체포돼가지고 부인은 산채로 익사시켜버렸고 물에 빠뜨려 죽였고, 피셔는 1539년 성곽에서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여전히 이때가 이제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일을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는데 이 부부가 아주 과감하고 용감하게 그런 일을 했습니다. 클레이트는 같이 안식일을 주장했던 클레이트 신부는 1546년 손발이 묶인 채 밤중에 다뉴브강에 던져서 빠뜨려 죽였습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안식일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밀쳐 떨어뜨려 죽이고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사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들추어나는 것에 대하여 사단이 얼마나 긴장하고 분개하는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안식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중파 청교도 목사로 활약하던 트레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1616년에 잭슨이라는 사람에게 안식일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트레스크가 1617년에 제7일 침례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세례 대신 침례를 주는 아주 성서적인 하나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럽 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1664년 제7일 침례 교도였던 멈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로 이사를 가서 역시 제7일 침례 교를 세웠습니다. 어디에다가? 미국 로드 아일랜드에다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19세기 초에 재림운동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 제7일 침례 교인이었던 라첼 오쿠스라고 하는 부인이 안식일에 대하여 감리교 목사인 휠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안식일이 서서히 이제 미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안식일을 깨달은 침례교 목사 프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1844년 대실망 이후에 1년 뒤 1845년 2월에 최초로 안식일에 대하여 인쇄물을 만들어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 진리가 인쇄물로 전파되기 시작한 미국 땅에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이미 그 제루의 도표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1848년 재림운동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안식일을 성서적 진리로 확증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여러 가지 교리를 중심으로 바탕으로 해서 1860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미국 땅에 탄생을 함으로 본격적으로 안식일 기별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고 안식일이 들추어 나기 시작하면 누가 제일 긴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 사탄이 제일 긴장을 하게 됩니다. 뭐 그동안 몇 차례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지금 선의 대표 대장은 예수님이시고 악은 사단입니다. 근데 이 싸움의 쟁점이 무엇이냐 하면 사단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와 예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의 기본입니다. 이미 경배 논쟁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뭐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경배의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은 제7일 안식일입니다. 사단은 이 시간을 이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정당하게 예배하는 이 제7일 안식일 예배 시간을 제1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흐트러놓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제7일 안식일이 드러나면 이제 초비상입니다.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하여 이 남은 자손에 대하여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정도로 이 안식일을 간직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사단은 증오심을 가지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7일 안식일을 강조하고 또 준수하고 지키는 이 재림교회는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이 기별을 전하고 있느냐? 교재 중간쯤에 보시면 73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거기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무슨 시간이 가까웠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이 성경절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경배하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무슨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자, 여기 잠깐 보십시다. 심판에 대해서 이미 이제 공부하신 대로 1844년에 이제 심판이 시작된 것으로 다니엘 8장 9장에 나오는 2300주야 예언을 해석하면 이제 이 결론이 나옵니다. 1844년이 이후로는 1844년 이후로는 언제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연대를 결정해주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 가운데에 최종적으로 확정 지을 수 있는 연대는 1844년입니다. 이후의 연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으면 이후로는 언제라도 심판이 종결되고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언제라도 예수님이 올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오래 걸리실 필요가 없어요. 단순간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계속 재림이 연장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분은 심판을 종결하고 오십니다. 그럼 이 기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기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심판이 언제 시작됩니까? 1844년에 시작이 되면 지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기별은 이전부터, 1844년 이전부터 이제 이 기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심판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바로 뭐하고 직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고 직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문제 하나 드릴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이것을 세 글자로 하면 뭡니까? 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이것을 세 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창조주.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정당한 방법, 정당한 시간은 무엇인가? 여기 정말 아주 거의 일치하다시피 그 표현과 묘사가 나옵니다.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가운데에 이 묘사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 중간에 더 긴 게 있습니다만 좀 생략을 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럼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그 표현과 넷째 계명에 나오는 이 표현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넷째 계명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쉰 분, 예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을 정당하게 경배하는 방법으로 강조된 것이 바로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좀 더 밝히자면, 심판은 심판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심판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인간 세계를, 또 인간을 심판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기초고 기준입니다. 이 십계명의 중심에 안식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을 앞두고 이 경고의 기별을 외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하여 강조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표현하기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안식일 대신에 대치물로 만들어 놓은 일요일을 이제 다시 한번 크게 강조하고 이날을 사람들이 존중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데, 74페이지에 넘어가서 이제 안식일 대신에 이 사단과 세계는 어느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유도합니까? 일요일을, 대치된 날을 이제 거룩하게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치 않는 일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십계명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에 예배하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안식일 예배 드린다고 합니까?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합니까?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분명히 십계명에는 안식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주일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십계명 자체를 변경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 대신에 뭘 집어넣습니까? 주일을 지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천주교 십계명 다 나눠드렸죠. 주일을 지키고 그렇게 변경시켜놨습니다. 십계명 자체를.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계명 자체를 변경시켜놓고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회는 십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십계명에 명시된 안식일 대신 뭘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최근엔 어떻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은 주일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키자는 거예요. 주일을 뭐처럼?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게 또 자체 모순입니다. 안식일을 왜 안 지키려고 하는가 하면은 안식일이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폐지. 안식일이 폐지됐다는 겁니다. 그럼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 폐지되었으면 구태여 주일을 또 거룩하게 지킬 필요는 더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꾸 교육을 또 하고 이 주일을 존중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앞으로 여러분이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들을 지금 이 교황청에서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전파하고 이것을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998년 5월 31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취임 20주년을 기념해서 주일 성수에 대한 교서 를 발표했는데 제목은 On Keeping the Lord's Day Holy,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관하여 뭐 그런 교서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었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 내용 중에 교황 교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성수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일요일의 신성함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노동과 활동을 그만두고 영과 육의 즐거움을 얻고 필요한 휴식을 누리며 성체 성사에 참여하기 위해 일요일의 휴식을 해결하도록 그들의 양심의 명령에 따를 것이다. 법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그런 선고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일요일을 강제적으로 휴업하도록 법적으로 투쟁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역사는 거의 끝나는 겁니다. 53번, 54번을 좀 동시에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누진비 성령과 일요일 강제 법령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같이 좀 묶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1800년을 전후로 해서 말세가 시작이 되었고, 1844년 이후로는 이제 심판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이건 고정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리로 당겨질 수도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고 이것은 그 유동성이 있는 시간입니다. 정해져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겠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연장될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고 하는 연대는 아니지만 하나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요일 강제 법령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구속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름대로 또 마지막 역사를 하시는데 이것은 누진비라고 하는 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시기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역사는 이제 거의 끝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대단히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요일 강제 법령 이 문제가. 우선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잠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나중에 우리가 예언을 다룰 때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묘하게 변질되고 있는데, 특별히 9.11 사태 이후에, 9.11 사태 아시죠? 그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센터 테러 당한 이후에, 미국 정부가 국민들에 대하여 상당히 호소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테러를 방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테러를 방지하려면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공항에 출입할 때, 또 어떤 뭐 개인에 대하여 불시에 뭐 이런 조사를 할 때, 옛날 같으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하고 조사하면은 당장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이제 미국 정부가 호소를 하는가 하면은 테러를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제 테러에 대한 증오심이 생겼습니까? 9.11 사태 때문에 미 국민들은 테러에 대한 아주 증오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테러하는 그 분자들을 모조리 없애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어떻게 호소하는가 하면은 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까다롭게 조사하고 개인들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달라. 그겁니다. 그러면은 할수 없이 테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미 국민들은 개인적으로 제재를 받거나 어떤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조금씩. 근데 이게 무엇과 연관이 되는가 하면은 일요일 강제 휴업령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서히 이 테러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개인적 자유나 사생활이 약간씩 침해를 받고 있는데 양해를 하면서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국가의 간섭을 받고 이제 사생활 침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익숙해져 갑니다. 그럼 나중에 일요일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종교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것이.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제재하기 시작할 때에 이미 이것 때문에 익숙해진 미국 분위기에서 이 일요일 강제 법령이 자연스럽게 먹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지금 미국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물론 뒷조정하고 뒤에서 그 일을 요청하고 추진하는 세력은 교황권입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그것을 법제화시키고 이제 아주 가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작업을 하는 국가는 미국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언 공부할 때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종교적 양심을 제재하기까지 이제 이 법이 발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인간의 종교적 양심을 억압하고 제재하는 일요일 강제 법령이 시작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들에게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마지막에 큰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세상에 전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르러 오는 것이 이 역사적 시간표예요. 자, 그러면 늦은 비 성령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시면, 76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그 복사가 시커멓게 잘안 되죠? 76페이지. 글자가 보입니까, 좀? 예, 간신히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그 생소합니다. 이제 단어가 생소한데,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를 좀 공부해 보시면, 이른 비가 무엇이고 늦은 비가 뭔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가 그 지역의 건기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은 건기고, 10월부터 그 다음에 5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계속 비가 옵니다. 그러면 10월과 11월에 오는 비를 이제 건기가 계속되다가 10월 달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 비를 무슨 비라고 합니까? 일찍 먼저 오는 비니까 이른 비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12월과 1월과 2월과 3월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성장이 잘 되질 않습니다, 식물이. 그러다가 이제 3월이 지나면서 날씨가 일기가 따뜻해지고 더워지면 이제 식물이 성장이 되는데 그 식물을 급성장시켜서 여물게 하도록 하는 비가 4월과 5월에 내리는 늦은 비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른 비는 싹싹을 틔우게 하는 비고, 늦은 비는 추수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75페이지로 갑니다. 75페이지, 요엘서 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와 무슨 비?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이른 비, 늦은 비는 실제적인 비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 이른 비, 늦은 비는 무엇인가?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죠?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독교가 처음에 파종될 때에 내렸던 성령이기 때문에 무슨 성령이라고 합니까? 이른비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기별이 한꺼번에 전파되어야 하는 시기가 또 필요합니다. 이제 추수하기 직전에, 재림은 추수를 말하는 겁니다. 추수하기 직전에 또 한바탕 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무슨 성령이라고 할까요? 예, 추수 직전에 오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아마 이른 비 성령의 역사보다 훨씬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전도하기 위해서 힘이 많이 듭니까? 안 듭니까? 힘이 많이 들죠? 그런데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이때보다 더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서 하루에 수천 명씩, 수만 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늦은 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일요일 강제 법령과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부딪힙니다. 일요일 강제 법령을 가지고 정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다른 곳으로 자꾸 이제 돌려서 결국 교황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그 뒤에는 사탄이 그 일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경고의 기별을 외치십니다. 그럼 결국 그것이 역사의 거의 마지막에 있게 될 사건입니다. 이두 가지가. 그래서 거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불러내시는 경고의 기별, 초청의 기별이 끝났다고 하는 사인이 무엇인가? 늦은 비 성령과 일요일 법령이 대립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 하는 사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곱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6장에 나와요. 일곱 재앙이. 이 끝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지금 76페이지 일곱 재앙과 사형명령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에.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게 이때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대쟁투가 계속되다가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재앙이 내립니다. 이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 여기 말씀 그대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불의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의로운 자가 타락할 가능성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일곱 재앙이 시작되면 모든 인간들의 상태는 고정돼 버립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고 멸망받을 사람들은 멸망이 확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의 해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무슨 원리와 같은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려고 할 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나가도록 순순하게 허락했습니까? 안 내보내려고 했습니까? 안 내보내려고 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재앙이 내려왔죠? 몇 재앙이? 열 재앙이 내려와가지고 애굽을 아주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마지막 탈출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늘로 이주하려고 할 때에 사단이 잘 내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을 통해서 이 지구를 쑥밭으로 만듭니다. 아주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합니다. 일곱 재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곱 재앙이 끝나는 순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보시고 이제 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것들인가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77페이지. 첫 번째 재앙은 뭔가요? 악하고 독한 헌데. 헌데가 뭐예요? 헌데. 종기지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이제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다가 뭐가 돼요? 피가 되고, 바다가 피가 되면 바다의 생물이 죽을 것이고, 바다의 생물이 죽으면 사실상 지금 지구상에 필요한 산소의 70%는 바다의 플랑크톤에서 나옵니다. 그럼 바다의 생물이 죽어버리면 산소의 절대량이 모자랄 거예요, 아마 이 지구상에.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이 뭐가 되고? 피가 되고, 식수가 피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울 정도로 뜨거워지고, 다섯 번째는 그 뜨겁던 해가 갑자기 빛을 잃고 흑암의 재앙이 임할 것이고, 여섯 번째는 재앙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섯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 아마겟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듣긴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마 겟돈 전쟁인가 보다. 아마 겟돈이니까. 근데 아마 겟돈 전쟁이 아니고, 이 아마 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하르라고 하는 말과 무기또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하르 무기또가 합성어로 아마 겟돈이 되었습니다. 하르라고 하는 말은 산이라고 하는 말과 무기또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하르 무기또가 합성어로 아마겟돈이 되었습니다. 하르라고 하는 말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산들. 그다음에 무기또는 지명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북방에 위치한 지명 이름인데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전쟁과 싸움이 무기또에서 거의 다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요새입니다. 무기또가. 원뜻은 무기또의 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기또의 산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영적인 전쟁,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전쟁의 이름을, 이렇게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전쟁으로 이 일곱 재앙 중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 그것이 흑암의 재앙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면서 일곱 번째 큰 지진과 큰 우박이 떨어지면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이제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악인들은 재앙 때문에 분노가 극치에 달합니다. 그 재앙이 누구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다고 그래요? 저자들 때문에 재앙이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주 극도의 분노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한복음에 이미 그런 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사람 죽이면서 누구 뜻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계시록 13장 15절에도 이 마지막 때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결국 이 일곱 재앙 도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도의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중에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그 궁지에 몰려서 죽게 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일곱 장 마지막 부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무서운 사건이 되겠습니까? 정말 벅찬 감격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예, 여기 그냥 거의 이제 궁지에 몰려서 죽게 된 상황에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것 굉장한 감격과 정말 그 희열과 그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상이 좀 가십니까?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77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7절로 또 30절, 31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몰래 오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영광 중에 하늘에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정말 굉장한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죽었던 성도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7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있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신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날 것이다. 1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후에, 그 후는 언제입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저희는 누군가요?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이죠.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어디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발이 땅에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안 닿죠? 어디 계십니까? 공중에 계시고, 천사들이 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 공중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죽었던 악인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죽어 있는 상태로 있고, 살아있던 악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78페이지 중간쯤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림하실 때 다 일단 악인들은 죽습니다.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악인들은 재림의 영광으로 다 죽습니다. 그럼 의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 가지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신 겁니까? 어디로 가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적으로 이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살아서 가셨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데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어떻게 해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하늘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되면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 처소로 올라가시고 악인들은 다 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온갖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사람은 악인 취급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아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렇게 해서 이 지구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겠죠. 악인들은 다 그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고, 성도들은 다 하늘로 갔고, 건물들은 다 무너졌고, 땅은 파헤쳐졌고, 누구만 남겠습니까? 사탄만 남을 것이라고 여기 성경이 나옵니다. 7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79페이지 제일 위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누구를 잡았습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 무적행 열쇠나 뭐 큰 쇠사슬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1000년 동안 어디에 갇혀 있겠다는 겁니까? 이 황폐화된 지구에 사단이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000년 동안 갇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얼마 동안? 천년 동안. 그 후에는, 그 후가 얼마 후입니까? 천년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걸 기억해 두세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땅에 오지 않고 공중에 있었다는 것이고, 사단이 이 황폐된 세상에 얼마 동안 있을 것이라? 10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잠깐 놓이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000년간 지구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주 정말 황폐된, 정말 아주 도무지 그 어떻게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어지럽고 황폐된 상태로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사단이 1000년 동안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무엇을 하는가? 자, 이제 다시 또 도표를 그려보십시다. 재림이 했죠? 여기 이제 악인들은 다 죽었고, 성도들은 구원받아서 올라갔죠? 사탄이 결박돼가지고 얼마 동안 갇혀있겠다고 그랬습니까? 1000년 동안 갇혀있겠다고 그랬습니다. 1000년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구의 상태는 아까 공부하셨는데,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무엇을 하는가? 거기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 7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무슨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여기 1000년이 또 나오죠? 그리스도로 더불어 못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고 나오고 왕노릇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심판한다는 것인가?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심판하는 그 심판은 무엇인가? 80페이지 넘어가십니다. 80페이지 넘어가서 이 성경절을 여러분이 잘 보지 못한 성경절입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가 쓴 편지지요. 이 교인들에게.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누구에게 먼저 하면?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좀 본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비유입니다. 일단 그물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들어왔다고 다 알곡이 아니고 다 좋은 고기가 아니고 못 쓸 고기들이 있어서 여기 비유하기를 잘 된 것은 어떻게 하고 골라서 그릇에 담고 못 된 것은 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외관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진짜일까요? 가짜도 있을까요? 가짜도 있죠. 그래서 또 그것을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면은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했고 재림 때까지 그냥 같이 자라게 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심판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언제 심판이 시작됐습니까? 1844년에 심판이 시작됐다고 배웠죠? 그 다음에 재림이 있죠? 재림. 이 기간도 여기 일곱 장을 좀 따로 내봅시다. 요 기간이 지금 무슨 기간입니까? 심판 기간입니다. 심판 기간. 재림 있죠? 얼마의 기간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천년기가 있는데, 이 천년 기간 중에도 성도들이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이 1844년부터 일곱 재앙이 시작될 때까지의 심판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물 속에 들어온 고기 중에 그릇에 담고 버리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심사해서 의인을 확정짓는 심판입니다. 왜? 재림하실 때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데리고 가야 되니까?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골라서 확정짓는 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악인들이 다 남게 되겠죠? 악인들은 어디서 표시가 납니까? 일곱 재앙 때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상태로 재앙을 맞게 됩니다. 악인들이에요. 이 악인들에 대하여 무슨 심판을 하는가? 왜 그들이 죄인인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왜 죄인인지. 의인들은 어디서 다 골라냈습니까? 이 심판에서 다 골라냈지요. 그 다음에 악인들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곱 재앙과 재림을 통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악인들을 여기서 천년 동안 하나하나를 심사합니다. 근데 어떤 이게 왜 그들이 이제 멸망을 받게 될 것인지 하는데 거기 80페이지 윗부분에 로마서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6절.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누구까지도 심판을 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악한 천사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의 죄인들과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판은 악인들이 받을 형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황불 심판이라고 해서 그냥 모조리 일시에 그 유황불 속에서 그냥 모조리 한꺼번에 일시에 죽는 것이 아니고 그가 지은 죄의 양에 따라서 그 유황불에서 고통받는 시간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심판의 개념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죄가 많은 자들은 그만큼 고통의 기간이 커지는 것이고, 죄가 약한 자들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자, 그러면 천년이 지난 후에,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또 나오면, 천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성경절을 여러분이 그 생소한 성경절이죠. 스가랴 14장 4절과 5절, 80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모든 거룩한 자가 주님과 같이 올 것인데 발이 땅에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여기에서는. 닿죠? 발이 땅에 닿고 골짜기가 평지가 되어 큰 골짜기가 이제 되어서 남북으로 옮겨지고 어쨌든 그 예수님의 발이 하늘에서 오는 모든 그 가족들의 발이 땅에 닿습니다. 재림하고는 다르죠. 또 이것은 재림은 발이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습니다. 이것이 언제 있을 일인가? 이것이 천년이 끝난 후에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창조되었던 곳이, 원래 인간이 살던 곳이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에덴 동산이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었습니까? 땅에 있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 어디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던 최초의 자리가. 이 지구가 원래 인간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천년이라고 하는 한정된 기간 동안에 가 있는 것이고, 원래 인간은 다시 이 땅으로 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모든 가족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재림한 지 천년 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엇도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제일 아랫부분에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두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게 바로 그 처소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도 내려오고 예루살렘 성도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1페이지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 8절입니다. 천년이 참해. 아까 천년 후에는 반드시 잠깐 어떻게 되겠다고 그랬어요? 노일이라고 그랬죠?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 여기 나온 이 사방 백성은 누굽니까? 놓여 나왔다는 것은 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혼자 있다가, 갇혀 있다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악인들도 뭐합니까? 부활합니다. 성도들은 언제 부활했습니까? 예수님 재림 시에 부활했고, 악인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천년 후에 부활해서 다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혼자 있다가 주변에 누가 다 살아 올라왔어요? 악인들이 다 살아 올라왔으니까 이제 할 일이 생겼습니까?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방 백성들을 다 미혹해서 모아들였다. 그 수가 어떨 것이다? 바다 모래 같겠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그 바다 모래 같은 그수 안에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해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부활, 뭐 죽음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의인들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건 누군가요? 악인들이지요? 의인들은 부활했고, 악인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고 하는 말은 1000년 후에는 잠깐 살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까 사단도 1000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놓이겠다는 말 나왔었죠? 이게 실제로 성경 속에도 괄호 속에 들어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이제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의인들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요?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또 둘째 사망이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은 이미 다 끝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 도표를 보세요. 그럼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었던 모든 죽음을 몇째 사망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첫째 사망이라고 할수 있죠? 첫째 사망. 그러니까 첫째 사망에는 의인도 포함될 수 있고 악인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재림할 때 첫째 사망에 있던 사람 중에 누가 부활합니까? 성도들이 부활하지요? 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첫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몇 년이 흘러갑니까? 1000년이 흘러가죠.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이제 누가 부활합니까? 악인들이 부활하는데 그걸 무슨 부활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몇째의 부활이라고 합니까? 둘째의 부활입니다. 이 둘째 부활에 참여했던 악인들은 부활한 후에 불심판을 받고 다시 죽습니다. 그리고 몇번 죽는 거예요? 두번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째 사망이라고 합니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다시 살 수도 있는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말해서 한 번도 안 죽을 사람이 있고, 한번 죽을 사람이 있고, 두번 죽을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죽을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죽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예. 한번 죽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의인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의인들은 한번 죽습니다. 두번 죽는 사람들은 악인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만 죽든지 아니면 안 죽든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잘 믿으면. 그런데 그 계시록 20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곡과 마옥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곡과 마옥에 대해서는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각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살아난 악인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뭘 하는가?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무엇을 성을 두루매 두루 둘렀다는 것은 뭡니까? 포위한 겁니다. 포위. 공격하려고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에 대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때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불의 심판입니다. 전 세계적인 심판이 지금 두 번째 오는 겁니다. 첫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었습니까? 노아 당시에 물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신 다음에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진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물 심판이 아니고 무슨 심판입니까? 불 심판입니다. 그래서 불이 내려와 악인들을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죽는 죽음을 몇째 사망이라고 했습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집어던진 사람도 나옵니다. 악인들 다 나옵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여기 다시 나오죠. 각 사람이 자기의 무엇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거기서 영원히 불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불타는 심판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이 말대로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도들이 거기 이제 있는데 악인들이 둘러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뭐가 내려왔어요 지금? 불이 내려왔죠? 그럼 영원히 타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토록 뭐만 구경하고 있는 겁니까?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천국이 될 수 없어, 에덴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불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불타는 시간의 영원성이 아니고 불타서 멸망한 결과의 영원성입니다. 유다서의 1장 7절에도 보면 소돔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소돔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면 그 불이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타서 완전하게 쓸어버림을 당한 그 결과의 영원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마지막에 불심판을 받는 악인들은 영원히 타는 게 아니고 불로 소멸된다고 그랬고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불이 계속 타면 안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둘째 사망으로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로 완전히 죄와 죄의 흔적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83페이지 중간 부분에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새롭게 하노라. 계시록 21장 5절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십니다. 예루살렘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 지구를 다시 완전히 에덴 동산의 상태로 재창조하십니다. 재창조. 아주 완벽한 환경으로 다시 만들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아주 감동적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인간의 모든 죄악의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 구속의 완성입니다. 8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결국 지구의 역사는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창조된 후에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여 영원이라는 시간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인간의 역사가 헛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착하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와 세상의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거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불신과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낙원을 믿음과 순종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큰 불행과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다시 그 길을 찾는 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된 역사로 돌아가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잘 준비하고 기다리시다가 영원한 새로운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이제 오늘 낮에 공부하신 분들이 아 이거 뭐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자세한 거 처음 들었다고 그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다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환상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신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지를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주님 오시는 날 가능하면 살아서 주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목숨이 닿을지라도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의 주님 백성으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 우리도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